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식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파이퍼 목사님의 이 책의 6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6부. 이 6부의 전체적인 토픽은 뭐냐 하면 바울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4개 정도 토픽이 있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더 하면 그럼 아마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가서 보면은 제목이 있고 그 제목 밑에 두 줄, 세 줄, 네 줄쯤 이 에피소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이 된 부분을 가서 읽어보면 오늘 대단히 요약된 내용이 이상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것들을 쭉 읽어나가면 메시지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메시지가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커다란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존 파이퍼, 존 맥아더 등은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파이퍼도 좋아하고 맥아더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책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의 설교도 소개하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교리에 들어가면 그들의 믿음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자, 그러니까 지금 파이퍼가 오늘 이제 3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책 안에. 근데 그 중에 한 두 개나 세 개는 이런 종류의 거예요. 이런 종류. 그래서 제가 잘 판별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글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 정도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칼빈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예정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들어가면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지금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해서는 그러면 성경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앞에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 거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렌즈를 파랗게 되어 있는 그 렌즈를 끼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듯이 칼빈이 얘기해 준 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해 준 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요한 웨슬리가 가르쳐준 대로 빨간색이면 빨간색 렌즈를 끼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는 칼빈주의도 믿지 않고 알미니주의도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그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믿는 거고 알미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믿는 거 아닌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칼빈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에 들어가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 용어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overeignty, 주권이란 말 자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구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칼빈주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파이퍼는 그걸 강하게 믿었다고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걸 강하게 믿었지만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26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가 뭔지는 모르고 이런 사람은 이거 도대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인간을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그런 주권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주고자 하시는 대로 권력을 주시고, 그렇죠? 북한에는 지금 김정은에게 권력을 주시고 남한 땅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권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믿어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릴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한때. 그건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그런 주권이 돼서 너는 지옥에 가라, 넌 천국에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로봇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로봇가 되는 이와 같은 의미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저희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극단적인 칼빈주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로 나가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숙명론에 이제 빠지게 돼요. 다시 말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지난 중과 어떤 분이 장로교에 이제 있다가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숙명론이라는 게 뭐냐. 이미 만세 전에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남규 형제는 어떻게 살 건지 시나리오가 다 작정이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와서. 이남규 형제는 이미 거기서 생방송이 된 거를 알겠죠? 지금 이 땅에서 녹화 방송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숙명론이에요. 여러분 녹화방송하고 생방송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생방송이 이미 됐어요. 그 녹화방송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녹화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의 모든 건 만세 전에 정해졌어요.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숙명론을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숙명론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전도나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론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파이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예정론자들 그렇게 믿고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열심히 선교를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이미 만세 전에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실제 끝에 가면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윌리엄 캐리라고 뭐 구글에 가서 치든 뭐 네이버 가서 치면은 그러면 어떤 사전이냐, 교회 용어 사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 하고 치면은 교회 용어 사전에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 3, 4분 정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761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서. 이 사람을 보통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영국의 노스템턴에서 출생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6살에 구두수 성공이 됐어요. 근데 19살에 기도 모임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23살이 되던 1783년 10월 5일에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던 어느 날 쿡 선장의 항액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됐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당시 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당시에 영국 이 땅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누가 가서 사람을 구하든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 구원 받을 거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 구원은 못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말까지 나왔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정론이 팽배하던 그런 시대에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인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교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셨고 지옥에 갈 자들은 지옥에 만들어 놨는데 내가 뭔데 나서서 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러던 시대가 지금부터 250년 전에 영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전도나 선교 이런 걸 방해하던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례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돼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도를 집에 걸어두고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는 뭘 너가 나서느냐. 이렇게 오히려 꾸지람을 듣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92년 32살 되던 해 캐리는 87쪽짜리 선교 책자를 발행했어요. 그는 이 책에서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그리고 침례의 선교회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창설했고 노팅엄에서 개최된 선교 대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고 하는 유명한 그 메시지를 이제 선포를 했고 이 말은 지금도 침례교회의 선교 모토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침례교인들이 이게 선교할 때 그 모토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라. 이렇게 되니까 칼빈주의하고 영 반대가 되는 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이게 침례교회 선교의 시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시작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완강한 반대, 그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예, 교회 용어 사전에 거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 이렇게 득세해서 사람들 선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던 그런 때가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너가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 나가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도행 배를 타고 가서 인도에 도착해서 정말 인도말로 번역도 하고 학교도 설립하고 그 이후에 전도와 성경 번역 성경을 이렇게 해서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4개 언어로. 특히 그는 인도를 대표하는 산스크리트어, 벵가로, 마라디아로 성경을 번역했고 1809년에 벵가로로 신구약 성경을 완역했다. 그래서 73세에 인도 땅에 묻혀 이제 죽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후 세계 교회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예정론 때문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각 나라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어 19세기에 선교회 황금시대를 열게 됐다. 윌리엄 캐리는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도전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나태한 영국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물결을 따라서 그 이후에 중국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침례교 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 전 중국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선 또 누가 왔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부터 250년 전만 해도 어디 딴 데 가서 말씀을 이런 거 생각해 보질 수가 없었다는 거. 왜 그러냐? 예정론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지옥 갈 자는 지옥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너가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팽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파이퍼가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칼빈주의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예정론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퍼의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이런 거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물으면은 파이퍼가 감히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자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는 못해요. 근데 들어보면 거의 그 얘기예요. 들어보면 그거를 말로다가 이렇게 명백하게 진술하지 못하지만 들어보면 결국 그 얘기가 끝에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칼빈주의자다. 그래서 파이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예정론자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졌다. 이걸 확실히 믿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챕터를 읽어야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이퍼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칼빈주의자인데 그래도 사람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바울을 보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주권과 예정을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장은 이 에피소드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장은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제가 옳지 않다고 믿는 칼빈주의가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섭리로 이 사람들의 모든 것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믿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도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예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A는 지옥에 가고 B는 천국에 가라 이렇게 예정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믿으면 물으면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냐? 믿습니다. 우리도 그럼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냐?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냐?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과 예정을 믿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른 선택과 예정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선택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 보세요. 앞날을 내려다 보세요. A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A는 받아들일 걸 미리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로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B는 죽을 때까지 가도 하나님 보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 어떻게 해요? 그는 지옥에 갈 자로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되는 거다. 성경은 여기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29절 사람이 구원받는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셔요. 미리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예정을 하냐. 어떻게 예정해? 구원으로 예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신 자들, 보니까 구원받을 자들 있잖아요. 그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정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미리하심.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예정과 선택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서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매번 이런 구절에 적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우리의 근본적인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를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맨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게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로마서 이제 9장 이제 오늘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 칼빈주의자는 이거를 긍휼을 베풀 자는 구원받을 자고 그렇죠? 불쌍히 여길 자는 이제 불쌍히 여긴다.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파라오와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17절에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지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니라. 자,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이미 파라오가 하나님이 내다보니까 어때요? 파라오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하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미리하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옥 갈 자들 정해놓으시고 그렇죠? 천국 갈 자들 미리 정해놓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예정론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정론에 이렇게 예정론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성경을 왜곡을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이제 왜곡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속죄사역을 한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사역을 한 거냐.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세상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여기 나오는 걸 꼭 어떻게 해서 여기 세상은 구원받을 자만 세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시스템이 되고 많은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우리의 죄들. 우린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의 죄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렸잖아요.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신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왜곡을 하는 그런 일이 순차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왜곡을 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파이퍼도 좋아하고 김남준 목사님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기 존 메가도 좋아하고 다 그러지만 한 번도 그들의 구원관을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구원관 나와 있는 거는 성경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우리 주독성제님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칼빈주의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럼 우리 주독성제님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면 드디어 주독성제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중생이 돼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내가 살펴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고 이것이 맞는구나 하고 옳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구원받는 게 동일한 과정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생과 구원이 동일한 과정이에요. 근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살려놔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놓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100%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면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구원이 똑같은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중생을 지켜놔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이러면 사람은 뭐에 지나지 않아요? 로봇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 보러 믿으라 말라 할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우리 이남경 제님을 작정해 놨으면 어느 날 어느 시에 하여튼 간에 다시 살려놓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남경 제님은 자동으로 그 말씀이 오면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 성경에 따른 그런 진리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성경은 커다란 원칙에 의해서 읽어야 돼요. 커다란 원칙. 성경의 커다란 원칙은 뭐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구원받는 구절을 가서 보면 어떻게 구원받냐? 100가지 정도가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안에 99%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 선택한 자만 이런 게 나오는 게 하나나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하나나 두 개는 나머지 99개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두 개를 해석해야지 이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99개를 뒤엎으려고 그러면 그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정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서 보면 예정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 가면 예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뭐에 따른 거예요? 미리 하심에 따른 거예요.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어요. 어떻게? 미리 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라오를 내다보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은 걸 하나님이 미리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정이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간다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을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예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만 원을 주려고 그래요. 그 은혜로 주는 거 일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은 누구에게나 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 예, 이 26번째 그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사람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는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100을 얘기하면 우린 거기에 99를 얘기한 거예요. 파이프는 거기에 하나하나 두 개를 이야기한 거고, 이런 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 그걸 아무리 훌륭해도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저보다 파이퍼나 맥어더가 훨씬 유명하고, 그렇죠, 많은 영향을 더 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내 양심의 위배가 되고 이 성경 말씀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그거를 전적인 무능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냐, 그럼 여러분 대답하시되 그렇습니다. 근데 전적인 타락이 전적인 무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는 전적인 무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사람이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왜 2만 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알아듣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으면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를 위해 구속, 리뎀션 그 프로세스를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중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정도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 얼마나 힘이 없으면 로봇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조작을 해갖고 너 믿어라 이렇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시면서까지 주권적으로 구원을 받게도 하고 지옥에도 보내고, 그럴 정도로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이 얼마나 자유의지가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렇죠? 거기에 순응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허락,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